여호수아 제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민수기 14장과 13장과 14장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국경지대에 있는 한 적은 지명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결코 불신앙과 원망의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결국 불신앙과 원망에 대하여서는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내용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경 역사 속에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듬어가는 중에 오늘은 여섯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통로가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인데 거기에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제일 쉬운 길은 지중해, 애굽에서부터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아래 바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했던 바란 광야를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로질러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수르 광야라고 하는 길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래 남쪽 시내 반도까지 내려오게 하시고 시내 반도에서 다시 이제 걸프 그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요단강까지 오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목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며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훈련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요단강이 경계지요. 요단강 동편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이고 요단강 서편 쪽으로부터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물론 1967년 6.1 전쟁 이전에는 요단강 서쪽의 일부도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도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었지만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군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골란하이시라고 하는 그 북쪽 땅을 차지하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변까지 요단 군사들을 다 내쫓고 요단강이 지금은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일곱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약속의 땅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리 쉬운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며 시내산까지 내려오면서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가데스바니아의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란 광야를 방황한 내용들은 고난의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 없이는 자기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인생에 가는 길에 우리 앞에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걱정되는 일이나 고난이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과연 이 땅 위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상 훈련은 강하게 받으면 강하게 받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시련을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비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단강을 넘는 큰 장벽이 그들 앞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대단히 중요한 강인데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근원하여 남쪽 사해까지 흐르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다 이 브릿지 다리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3500년 전인데 요단강을 건널 만한 다리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요단강의 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훈은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고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라,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케 하라는 말은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넘어가지를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꼭 거기에 건너야만 하는, 넘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 모든 백성들은 준비를 하되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결케 하라는 말은 이번이 첫 번이 아니고 율법을 받기 전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장 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올라간다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남쪽 시내산까지 오게 하시고 시내산 아래 백성들을 투시되 40일 동안 두시고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40일 40야를 지나고 난 다음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이 며칠이 지나면 여호와를 직접 그 영광을 보게 될 텐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라. 즉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전에 너희들은 성결케 하라. 이 성결케 하라는 말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표현은 consecrate yourselves, consecrate 라는 말은 구별해서 부정한 데서 따로 나와서 깨끗한 가운데 서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모두는 다 목욕을 하라. 그리고 흔 옷을, 더러운 옷을 다 벗고 옷을 깨끗이 빨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결혼한 사람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성결케 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한 것처럼 너희도 깨끗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볼 텐데 그 기적을 대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 자신이 마음과 행동과 삶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자는 먼저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저희들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대하기 전에 너희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보라. 남과 원수맺고 아직 풀지 않은 것이 있는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임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는 430년 동안 애굽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 먼저 기적을 바라보기 전에, 기적을 대면하기 전에 너희 자신이 깨끗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먼저 할 일이 내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점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빌려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기적을 소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편은 이방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 서쪽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언가 이방 사람과 달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고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그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세관을 통과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무슨 병균이나 무슨 나쁜 것이 없는가 해서, 혹은 고기를 가져오는가 무슨 음식물을 가져오는가 다 조사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다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속죄함을 얻은 백성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기 전에 제일 점검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었는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도 보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가로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가 완성되고 난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실제로 건너가는 장면인데, 두 번째 교훈은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을 앞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7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보다는 먼저 가야 한다. 백성들은 그 뒤에 약 1천 야드의 뒤로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는 지도자들이 앞서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보다는 앞서가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앞서가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군주주의나 독재 정권자들은 채찍이나 총을 가지고 백성을 앞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지만은 정당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가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도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뒤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 해변에서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요단강의 기적을 위하여 지도자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앞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책임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들도 못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아이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할 때 아이들이 반발심이 생기겠죠. 그러나 부모가 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따라오라 그러면은 자식들이 정말 부모를 존경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대로 나도 해야겠다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아버지 된 자들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들의 책임이 소중하다 앞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앞서가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궤가 가는 방향대로 갈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지 말고 그 말씀과 함께 가라는 뜻입니다. 법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 강가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쭉 따라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강이 갈라져야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이제는 물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 강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밟고 건너가라. 믿음으로 들어서면 강물이 갈라지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나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쌓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믿음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여호와께서 열두 돌을 취하여 기념물을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건넌 뒤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열두 돌을 취하여 기념물을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요단 강물이 갈라진 곳에서 열두 지파의 한 사람씩을 취하여 강물이 갈라진 바로 거기에 가서 돌멩이 큰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 강물이 갈라진 곳에서 열두 돌을 취하여 기적의 증거물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백성의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4장 3절에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어선 그곳에서 열두 돌을 취하여 그 돌을 증거물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어 표징이 되겠다. 영어에는 사인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에 오트라고 하는 이 말은 사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러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영영히 기념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라. 메모리얼 혹은 리마인더, 리멤브런스,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매해마다 5월 마지막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지요. 메모리얼 데이. 그 말은 우리 미국을 위해서 많은 병사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희생한 것을 좀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 1950년에서 53년까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전란에 가서 죽은 사람들이 한 3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희생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 한국에서는 현충일이라고 해서 6월 6일을 현충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본 이 기적을 좀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 열두 도를 취하여 증거물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이 자기가 고생한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 남에게 은혜 입은 것은 너무나 다 잘 잊어버립니다. 남이 돈을 구워주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남이 억지로 좋은 직장을 주었는데 그거 잊어버립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아이들을 잘 길렀는데 그걸 잘 잊어버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날까지 역사의 자국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너무나 잊어버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돌멩이를 갖다가 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요단강이 갈라진 그 기적의 장소에 열두 돌을 취하여 기념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성만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후일의 자손들이 여기 돌멩이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 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에 베푼 기적이라고 일러주라는 뜻입니다. 4장 21절에도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베푸신 기적을 기념하는 것이라. 자손들에게 잘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달해 주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투자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육관을 건축하고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역자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깨끗하게 하는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을 선출하는 것도 누가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을 선출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실과 모든 면에 본이 되는 사람들, 앞장서는 사람들, 그리고 열두 돌을 취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을 잘 간직해서 우리 후손 자손들에게 전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